자, 우리 계속해서 마태복음에 나타난 사람 복음서에 나타난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또 제자들과 대화하신 말씀 이 말씀 가운데 있는 진리를 우리가 깨닫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관저 바깥에 앉아 있는데 한 소녀가 그에게 와서 말하기를 당신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어도다 라고 하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말하기를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하며 현관 쪽으로 가니 또 다른 하녀가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이 사람도 나사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자 그가 다시 맹세하여 부인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느라고 하더라. 잠시 후에 곁에 서 있던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분명히 너도 그들과 함께라. 네 말투가 이를 증명한다고 하니 그가 저주하고 맹세하기 시작하여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곧 달기 울더라. 그때 베드로가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고 하신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베드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베드로의 심정이 참 기가 막히겠죠. 정말 죽고 싶었을 겁니다. 죽고 싶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까지 아무리 뭐 주님의 제자라고 하고 또 구약시대 아무리 위대한 왕이나 종들이 할지라도 선지자들이 할지라도 결국은 다 주님의 그 보혈이 없으면 성령의 능력이 없으면요 다 실패했습니다. 이게 우리 죄인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베드로의 모습이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성령이 없으면 누구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아담은 범죄가 숨었잖아요. 숨었어요. 범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 새로 살아있는 혼으로 살아있는 혼으로 창조됐죠. 살려진 영으로 창조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길 수가 없었죠.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 다음에 센 사단을 이길 수가 없었죠. 또 하나님은 지도록 허락했죠. 그래야만 마귀를 심판할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간의 사고방식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한테 가가지고 뱀한테 가서 네가 이렇게 했다 그랬죠. 이렇게 하였으니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마귀를 심판해가지고 하늘과 땅에서 내쫓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만 쫓아내고 마귀만 심판하면 죄와 사망이 없어지죠. 죄와 사망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영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지막에 멸망시킬 원수는 뭐라 그랬죠? 마지막 멸망할 원수는 사망이다. 사망이다. 제가 장례식장 가면 이런 얘기를 잘해요. 사망이 왼수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슬픕니까? 사망이 없다면 슬플 일이 없습니다. 배고플 일도 없습니다. 왜? 영생이 있는 사람은 배고플 수가 없어요. 영원히 사니까. 그 영생 자체가 음식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이 소망을 깨달은다면 이 소망을 꽉 붙잡으면 그러면 넘어졌다가도 일어날 수 있어요. 우리 육신이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또 일어날 수 있다니까요. 일곱 번 넘어져도 여덟 번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도 범죄할 수밖에 없어 숨었고 이브는 거짓말했고 아마 그래서 그런 말이야. 이브의 자손들이 입술에다가 뭘 바르는 건 말이지 내가 선악과 먹었다는 그 이브의 자손이다. 아마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그 이브가 먹으면 선악과 maybe 포도나무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 포도즙들을 밟는다 그랬잖아요. 그럼 피처럼 나온다 그랬잖아요. 한동안 여인들이 아주 그냥 루즈를 새빨갛게 칠하고 다닌 적이 있습니다. 예, 그런 적이 있어요. 자꾸 변하더라고 그것도 또. 예. 어쨌든 자건 무슨 색깔이니까 남자도 칠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다 자연계시로 보여주는 겁니다. 노아는 술 취했죠. 의인이었지만은 그가 아직 그 안에 성령이 없지요. 그러니까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제 생각해보세요. 120년 동안 얼마나 고생했어요. 뭐배 말이죠. 배를 짓는 거, 그 큰 배를 짓는 거 고생하는 건 둘째치고 얼마나 핍박을 받았겠어요. 그것도 뭐 1, 2년 아니고 120년 동안. 저 여러분이 70년, 80년 사람 동안에 하루도 안 빠지고 핍박을 받으면 살 수 있겠어요? 아마 요즘 사람들도 좀 어려우면 하나님 나 좀 데려가세요 그런 기도 많이 해. 에? 데려가세요. 우리 주님은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조그만 해로다 나 데려가세요. 사실 데려가시면 싫어하면서도 그래.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얼마나 영악한지 부모들이 뭐 무슨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속에도 없는 말 한다고 그런다고. 괜히 하는 얘기야. 우리가 기도할 때 말이죠. 사실은 그러면 안 되거든. 데려가달라면 죽겠다 했는데 죽으라면 더 못 죽지. 뭐 조금 어려워도 못 참는데 어떻게 내가 죽겠습니까? 그런데도 말을 합니다. 노아가 이제 긴장이 풀리니까 이해가 가죠. 포도주를 먹으니까 포도주만 먹으면은 남자고 여자고 이게 처음엔 잘 몰라요. 자꾸 먹다 보면 옷을 하나 둘 벗게 돼 있어요. 이게 막 화끈화끈거리니까. 노아는 술 취했고 요셉도 거짓말 했죠. 야곱이 얼마나 쏘겠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가늠했죠. 모세는 살인까지 했죠. 롯은 타락했죠. 소돔으로 자기 들어갔죠. 그래도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성녀로 건넌 사람이 타락을 해도요. 주님이 의롭다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나 상이 없죠.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롯은 의인이라고 그랬죠. 우리 한번 히브리서 찾아봅시다. 사람의 생각으로 어떻게 롯이 의인이야. 소돔에 들어간 사람이. 히브리서 찾아보지 말고 말이죠. 베드로 후서 차 베드로 후서. 베드로 후서 2장 6절 보면요. 또 소돔과 고모라 성읍들을 무너뜨림으로 정죄하여 제가 되게 하셔서 후세에 경건치 않게 사할 자들에게 본으로 삼으셨으며 또 사악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의로운 롯을 건져내셨으니 이는 그 의인이 그들 가운데 살면서 날마다 그들의 불법적인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써 그의 의로운 혼이 고통을 당하였기 때문이니라. 사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롯의 모습이죠. 아, 소돔 같은 LA 땅에 살면서 아유 세상에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이렇게 돼갈까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슬프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보면 롯은 지금 마지막 때에 범죄가 정말 충만한 이 대도시에 사는 크리스찬들의 그 모습과 비교할 수 있겠죠. 또 이삭도 거짓말했죠. 아브라함도 거짓말했죠. 자기 아내 보고 자기 누이동생이라고 했잖아요. 자기 살라고. 아브라함도 그러니까 이삭도 부전자전 그랬어요. 이건 누구나 다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저도 그 자리에만 그렇게 했을 거예요. 나 안 죽으려고 그랬을지도 몰라. 이건 사람의 능력으로 안 돼요. 이 목에 칼이 들어온 말이죠. 그러면은 죄인의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 뭐 어쩌고 그래도 나타나는 겁니다. 다 실패했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도 성령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는데 자기가 갔습니다. 바울도 고했겠어요. 결국은 여기 본문에는 베드로는 세 번을 부인하고 말이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했죠. 근데 닭이 울었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22장 61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0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말하길 이 사람은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느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는데 곧 닭이 울더라. 그러자 주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쳐다보시니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세 번 부인하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기억한지라. 베드로가 밖으로 나가 비통하게 울더라. 주님은 뭔가 하면 네가 닭이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할 거야. 그건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너 왜 그렇게 미련하게 그러냐. 왜 자꾸 따라와서 그렇게 하느냐. 주님이 딱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를. 그거는 뭐라는가 하면 너 세 번 부인한다고 그랬지 않느냐. 부인하고 나가버리라는 얘기죠. 또 한 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우리 저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 그런데 가다가 풍랑이 나왔죠. 그죠? 풍랑이가 죽을까 봐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주님이 가자고는 거기까지 가게 돼 있는 거예요. 풍랑이 나고 배가 파손되고 어떻게 돼도 결국 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무리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행할 때 주님의 약속과는 반대되는 일이 계속 나올지라도 주님의 약속은 끝에 가면 되는 거예요. 이게 이걸 알아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그때 말씀을 붙잡는 게 바로 그거예요. 말씀을 붙잡는 게 시험을 당해도 시험을 당할 때 아무도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받는 적이 없고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셔가지고 피하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거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붙잡으면은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죠. 근데 그걸 못 붙잡고 뭘 붙잡아요? 이 환경을 붙잡는 거예요. 환경을. 되게 환경을 붙잡죠. 이렇게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환경으로 하니까. 그러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게 뭐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결론은 뭐죠? 세상에 영화를 봐도요. 주인공들이 맨 뒤터지고 그냥 죽기 직전까지 갔다 막 그러다가 나중에 가서 그냥 원수 갚는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어나서 다 박수 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고난받고 주님 때문에 고난받고 막 그냥 피투성이 되고 벌레처럼 되고 정말 정말 집에서나 밖에서나 또 때로는 교회에서도 무시당하고 아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걸 참고 견디면서 주님이 나 살아간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찬송에 나오잖아. 주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즐겁고도 즐겁도다. 주 나를 사랑하시니 나는 참 기쁘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다가 고난 가운데서 웃고 그러다가 나중에 주님이 탁 혼을 내밀 때 천사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박수를 치겠죠.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그랬어요. 미리 지금 사도 바울같이 다윗같이 이런 사람들이 미리 올라갔지 않습니까? 영원히 올라갔죠. 구약 성도들은 이미 휴가돼서 올라갔죠. 이런 사람들이 탁 둘러싸고요. 하늘에서 우리 눈은 안 보이지만 우리는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우리는 경기장에서 막 뛰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잘 뛰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넘어져가지고 못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이 된 사람이 있고 별 사람 다 있죠. 부상당한 사람도 있고 그러나 위에서 막 안타까운 거야. 안타까운 거야. 그래가지고 거기서 기도하겠죠. 힘내라 그러겠죠. 허다한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주님이 만약 오시기 전에 우리가 육신이 죽는다면 말이죠. 우리도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잘 믿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부터 기도가 응답돼. 예수 안 믿고 그냥 남복만 부리고 그래. 어머니가 우리 친구인데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야 너 예수 좀 잘 믿어라 그러고 돌아가셨거든. 그러더니 회개하고 장로가 되더라고요. 이걸 보면은 참 보면 그 하늘에 가서 허단 둘러싼 구름 같은 증인들이 있다는 거 이게 우리가 참 그들은 뭐 직통으로 될 거 아닙니까 기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가난한데 그냥 가난한데 남편이 암으로 돌아가시는데 부인하고 애들이 막 울어요 당신과 못하냐 우리 어떻게 사느냐고 그거 그렇죠 당연히 그런 얘기 하죠 그런데 그 남편이 뭐라는가 하면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가면 당신에서 기도할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모든 형편이 다 펴이고 다 잘 됐다는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의 간증이에요. 자기 성도에 대한 간증.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쳐다보는 순간에 베드로의 비통함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는 비통하게 울은 거예요. 이건 회개죠? 그렇죠? 왜 울었죠? 자기 죄가 생각나니까 울은 거죠? 이건 진짜 회개입니다. 자기 생각나서 우는, 자기 죄가 생각나서. 그래서 27장에 넘어가면 말이죠. 27장에 넘어가면 이제 1절부터 보면 아침이 되니 모든 선임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사형에 처하려고 그에 대하여 의논하고 주를 결박한 후에 끌고 가서 총독 본티오 빌라도에게 넘겨주더라. 그때 주를 배반한 유다가 주께서 정죄받으신 것을 보고 스스로 후회하여, 여기 후회입니다. 회개가 아니라 후회하여 은 30개를 선임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되돌려주며 말하기를 내가 무지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고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그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가 은전들을 성전에 내던지고 나가서 목매어 죽으니 선임 제사장들이 그 은전을 거두어 말하기를 이 돈은 피값이므로 금고에 넣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라고 하더라. 그들이 의논한 후에 그것으로 토기 전에 밭을 샀으니 이는 타고인들을 위한 묘지로 쓰려 함이라. 그러므로 그 밭을 오늘까지 피밭이라 부르더라. 그리하여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졌으니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은 30개로 정한 자의 가격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이 정한 그 가격을 가지고 주께서 명하신 대로 토기장의 밭값으로 치렀도다라고 하신 것이라. 이제 27장에 이제 상당히 중요한 장이죠. 이때 이제 주님이 죽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새 언약이 신약이 시작되기 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26장에서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말씀하셨죠. 이것은 바로 죄사함을 인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나의 피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했는데 신약의 그 피, 자기 자신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약시대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믿음으로 예수의 피를 믿음으로 누구든지 영원한 생명을 받는 그 새 언약의 피를 말씀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 고통 가운데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땀방울이 피처럼 됐다 떨어졌다. 그 피가 먼저 흘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일 아침이 돼가지고 수요일 아침 일찍이 새벽에 이렇게 결국은 붙잡혀 갔죠. 주님이. 그래가지고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고 결국 26년 후반부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어떻게 배반했고 비통했는가 이런 점들이 쭉 나옵니다. 여기 아까 읽어봤지만 유다가 후회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주님을 배반하기 몇 달 전부터 그 일을 계획을 했던 사람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려고 계획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죽을지언정 나는 죽음까지도 불사하고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랬던 사람이지 내가 부인해야 되겠지 이러면서 어떻게 하면 부인을 잘하느냐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몇 달 전부터 계획을 했죠. 원래 그런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천할 뿐이에요. 그런데 무지한 피를 배반했다고 후회한다. 여러분 사단이 말이죠. 사단이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사단은 왕이신 예수님을 죽이면 자기가 이 땅을 폭력으로 탈취할 줄 알았죠. 그래가지고 종교들과 정치인들에게 그걸 줘가지고 결국 예수님을 죽이게 했죠. 백성들을 선동해가지고 말이죠. 백성들은 뭣도 모르고 그러다가 지금 수천 년 동안 고통을 얼마나 받습니까 지금까지. 대환란 때 마지막 고통을 받을 텐데 야곱의 고난 때. 그러니까 마귀는 원래 이런 존재. 계획을 언제부터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부터. 에덴 동산에서 주님께서 여인의 후손이 네 머리를 부숴버릴 것이다. 그 여인의 후손이 누군지 알죠? 마귀는 알죠? 지금 보통 사람들은 몰라. 그런데 마귀는 벌써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 아들을 여인의 씨로 보내가지고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죽이실 계획을 했고 마귀도 그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계획과 마귀 하신 계획은 다르죠. 근데 마귀는 바보입니다. 그래서 똑똑한 것 같아도 바보입니다. 요즘 보면은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안 믿잖아요. 자기 바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뭘 안 믿는가 하면은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 안 믿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 바보라고 그러죠. 예수 믿는 사람 바보라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가 바보처럼 살죠. 상관없어요. 모욕도 받죠. 핍박도 받죠.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자기들이 바보인 게 이제 드러나는데 그것도 단 하루 만에 드러나는 거예요. 우린 평생 고생하고 단 하루에 우린 출세합니다. 영원한 출세합니다. 그러나 마귀는 평생 우리를 공격하고 하루 만에 자기는 떨어지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아마 마귀가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야, 잘 됐구나. 근데 부활하신 거 어떻게 되겠죠? 후회했겠죠. 유다가 바로 마귀라는 것을 여기 증명할 수 있죠. 후회, 얼마나. 아주 그야 뭐, 영원히 후회하는 거죠. 가슴을 쳤을 거야, 아마 마귀가. 가슴을 쳤을 거예요. 베드로도 유다 못지않게 커다란 죄를 졌죠.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하고 뭐 저주까지 했으니까 큰 죄 아닙니까? 둘 다 돌이키면서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랬지만은 베드로의 후회는 달랐습니다. 이 둘에 대한 후회하는 태도 여기에 대해서 우리 고린도 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8절부터 볼까요? 8절부터 내가 편지로 너희를 슬프게 한 것을 후회했을지라도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노라. 이는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슬프게 하였음을 내가 알기 때문이라. 이제 내가 기뻐하는 것은 너희가 슬퍼하게 된 것 때문이 아니요 너희가 슬퍼하여 회개에 이른 것 때문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방식에 따라 슬퍼하게 된 것은 우리로 인하여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슬픔은 구원을 위한 회개에 이르게 하므로 후회할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세상의 슬픔은 사망에 이르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다 후회하면서 죽죠. 그건 거로 끝납니다. 그런 슬픔은 사망에 이른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때로는 잘못해가지고요, 막 책망을 받고 어려움이 생기고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가서는 기도하다가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 슬픔이 회개로 바뀌죠. 이런 슬픔은 회개에 이르게 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한 슬픔이다. 베드로가 하는 슬픔, 베드로가 하는 회개 후회와 슬픔은 결국은 회개에 이르게 했죠. 그러나 가룟 유다의 슬픔은, 후회한 슬픔은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슬픔 있잖아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받는 슬픔이 어떤 슬픔인지 몰라도 그 슬픔 때문에 우리는 슬퍼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아마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했던 것 같아. 슬펐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이 교회 와서 말씀을 들을 때 내 죄가 생각이 나고 그러면은 마음이 좀 괴롭죠. 그럴 때 시험에 들지 말고 어떻게 돼요? 그럴 때 회개를 하면 되죠. 그러면은 씻겨주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기서 나가는 말씀은요, 여기서 나가는 말씀은 우리 뭐 저를 포함한 저와에게도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듣는 자나 전하는 자가 다 함께 은혜 받게 해달라고 그러죠. 은혜라는 게 뭡니까? 회개하고 고친 게 은혜입니다. 그럴 때 평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뜨끔뜨끔할 때가 있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요. 제가 무슨 뭐 특별한 사람이네. 똑같은 사람이죠, 저도. 다만 그냥 목회자를 세웠으니까 여기 섰을 뿐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저를 보시지 마세요. 저를 보시면 다 실망해요.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어떻습니까? 나만큼 죄 많이 진 사람이 어디서 나오세요, 한번. 없어요. 정말 사도 바울이 죄인의 괴수라는 것처럼 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요. 아멘은 사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네.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죄졌을 거야, 아마. 네. 그러니까 내가 목사가 됐죠. 죄 많이 졌으니까 목사가 됐죠. 갚으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만 어떤 죄인이 와도 다 불쌍히 끌어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네. 목사가 무슨 뭐 높은 사람 아니에요, 이거. 진짜 이건, 참, 잘못하면 경치는 이 자리입니다, 이게 여러분. 그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게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저를 판단하지 말고 기도 좀 해주세요, 아멘. 자, 이거 보세요. 유다는 잘못하고 후회했어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근데 베드로는 후회했을 때 주님을 향해서 후회했어요. 주님과 눈이 딱 마주쳤잖아요. 자, 우리는 어떻게 주님과 눈이 마주치죠?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이 주님 안에요. 말씀을 들을 때 주님과 마주치는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어떻게 했죠? 제사장들에게 달려갔습니다. 제사장이 뭐예요? 프리스트죠. 프리스트. 우리말로 신부예요. 지금 현대판 제사장은 신부예요. 똑같은 프리스트야. 신부들이 뭐하죠? 로마교 신부들이 누가 죄짓고 오면은 얼굴 안 보여 내가 이런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자기들이 죄가 사해졌다고 그래. 신부에 간다고 요즘에. 누구에게 가야 돼요? 말씀으로 와야죠. 말씀으로. 주님으로? 주님 앞에 와야죠. 오늘날도 똑같아. 후회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에게 갑니다. 지금도. 사제들에게 간다니까요. 그러나 정말 회개하는 사람들은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말씀을 내가 들을 때, 볼 때, 묵상할 때 깨닫고서 내가 회개하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삶이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은 매일 후회하다 끝나. 그러나 변화가 되어 있습니다. 회개 참 잘 맞아요. 환자가 잘 좋아요. 돌이켜서 고친다. 이게 진짜 회개고 고치는 게 없는 거는 후회예요. 후회.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 마지막 때 크리스천들 볼 때 저것들은 맨날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자기들은 이해가 안 가는 거야. 그럼 뭐 좀 변해야 될 거 아니야. 똑같아. 너나 나나 똑같네. 이러니까 이게 턱이 안 되는 거고 빛을 못 비치니까. 그래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원망 불평하지 말고 너희는 이 세상에서 빛을 비추는 자인데 너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은 빛이 가려져 가지고 다른 사람이 구원 못 받게. 이래서 구원을 떨림과 두려움으로 이루라는 거. 워크아웃이라는 거는 받은 구원을 좀 잘 만들어서 집을 잘 지라는 얘기예요. 그 구원을 잃어버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주님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의지 뭐.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라 justified라고 그랬죠. 그 영어에 all right 그런 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거예요. 나는 의롭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사람들이 잘 모르죠. 뭐 그렇게까지 해석할 거냐. 그러나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는 righteous가 아니에요. 우리는 justify예요.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데 the just shall live by faith 그랬어요. the just 그랬지 the righteous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는 의롭지 못한데 주님이 하신 것 때문에 그걸 믿으니까 단지 믿어드린 거예요. 믿어드린 거예요 우리가. 어? 지금도 성경에서 믿어달라고 그래요. 믿어드렸는데 그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받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이 은혜를 깨닫는 사람은 정말 깨달은 사람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희생봉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죄를 많이 졌던 사람들이 더 주님을 열심히 섬기죠. 열심히 섬기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사람과 하나님의 중보자는 아무도 될 수 없어요. 마리아가 뭐 아들이 예수님이니까 좀 잘 봐달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로마교회에서 만들어낸 팜플렛을 마켓가도 쭉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아 우리를 마리아로 섬기는 게 아니고 그래도 마리아에게 부탁하면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좀 이게 간청하면 더 잘 될까 이런 식으로 인간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죠. 중보자는 딱 한 번밖에 없어요. 아무도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Nobody. 아무도 될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회개했을 때 상한 영과 겸손한 마음이 되었죠. 그렇죠? 근데 유다는 회개했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못 견뎌서 목매달아 자살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원래 거처인 무적행 속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또 아버지를 떠난 탕자도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고백을 하고 돌아갔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나이다. 그런데 옛날 이집트 왕 파라오도 내가 죄를 지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죄를 지었다는 게 아니라 아이쿠 내가 실수했네. 큰일 날 뻔했네. 실수했네. 내가 좀 잘해줬으면 이런 재앙이 안 올 텐데 내가 모르고 실수했네. 그래가지고 후회한 거죠. 후회한 거예요. 내가 행한 일이 뭐 잘못됐거나 유다도 그런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사단이 예수님을 죽인 거 실수했다 그런 거죠. 왜? 살아나지 않을 못 살 줄 알았거든 자기 생각에. 똑같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죽은 사람이 부활하는 걸 안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에 살리신 그 영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몸도 죽은 자 가운데서 능히 살리시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내가 죽었을 때 영생체로 살아난 걸 믿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믿으면 어떻게 되죠? 세상을 이겨요. 그 이북에 있는 그 봉숙교회 전도사가 여기 LA에 있는 목사님들이 초청해가지고 아주 집회를 했잖아요.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그분은 살아나셨습니다. 막 이러고 뭐 헌금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아마 달러 많이 가져갔을 겁니다. 근데 가가지고 봉숙교회 누가 취재하러 갔어 거기. 거기서 만나서 길거리에서 그래가지고 아우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믿죠 그러니까. 아니 요즘에요. 아 이렇게 문명이 발달됐는데 아 어떻게 믿가시오?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겠습니까? 아이 우리 김일성 수령만 그렇지 이러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러더라고. 이게 세상에 말이지 이게. 제가 이북말로 좀 했죠. 예. 이게 이런 실정에 지금 초청한 사람이랑 그 사람이 똑같은 사람이죠. 그러니까 참 성령에 보시면요. 영 분별이 안 됩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 받았겠어요. 이북서 왔는데 이렇게 믿음이 있구나. 이렇게 사람들은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유다는 후회해가지고 그 은전을 성전에 내던졌죠. 그러고 나가서 목을 매달았습니다. 그런데 이미 스가랴에서 나오죠. 스가랴 11장 13절을 보면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그것을 토기장에게 던지라. 그들이 나를 매긴 좋은 값이라 하시기에 내가 은 30개를 취하여 주의 집에 있는 토기장에게 던졌더라. 이건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제사장들이 이건 성전 근거에 들어온 돈이니까 성전 근거에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거를 토기장에다 주었고 그 토기장에부터 산 그 밭을 피밭이라고 그랬다. 이건 바로 이루게 한 거죠. 나가서 목매달아 죽었습니다. 목매달아 죽은 자는 어떻게 했죠? 저주받은 자라.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보겠습니다. 3장 1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였더라. 우리 주님도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어, 십자가에. 십자가의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무에 달렸다.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받으신 목적은 우리가 저주 가운데 태어났잖아요. 죄와 사망과 여러 가지 질병과 여러 가지 뭐 비참한 일이 많잖아요. 그런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기가 먼저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자기가 한 짓 때문에 저주를 받은 거죠. 다른 겁니다, 이게. 똑같이. 이 때문에 이게 사단이 말이죠. 주님의 흉내를 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죠. 그리스도의 종과 사단의 종을 잘 분별하라고 그랬어요. 전혀 이상하지 않다. 사단이 적 그리스도입니다. 사단도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배반해 그렇지. 그도 기름 부은 그리스도예요. 근데 그 그리스도인데 그가 왜 적 그리스도 됐습니까? 진짜 그리스도를 대항하기 때문에 그래서 적 그리스도 된 거예요. 사단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이걸 아셔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사단도 나무에 매달라, 목 매달아 죽은 거죠. 그런데 이제 사도행전 1장 1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8절. 거기 보면 말이에요. 좀 다르게 나와요. 목 매달아서 숨이 막혀 죽은 게 아니야. 1장 18절. 그런데 이 자가 유다를 얘기하죠. 실로 불의의 대가로 밭을 샀는데 그 후에 곤두박이로 떨어져서 몸의 중관이 터져 그의 모든 창자가 쏟아져 나왔느니라. 어떤 사람이 이 말씀을 안 보고요. 아, 유다는 질식해 죽었다. 성경은 분명히 떨어진 거예요. 어떻게 떨어졌을까요? 지진이 났죠. 지진. 주님이 죽으셔서 지진 났죠. 엄청난 지진 났죠. 지진 났으니 뭐 나뭇가지가 뚝 부러지면 뚝 떨어져가지고 그냥 터져버리는 거지. 얼마나 높은 나뭇가지 그랬지만 얼마나 높은지 사람이 뚝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배가 터진 거예요, 이게.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었습니까? 몸에 중관이 터졌대요, 그것도. 목을 매달아 죽기 전에 지진이 탁 나가지고 나뭇가지가 뚝 부러진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툭 떨어진 거죠. 생각도 안 하고 있다 툭 떨어지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방어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중관이 터졌다. 이게 모순된 구절이 아니에요. 신학자들이, 아, 모순됐대. 이건 뭐 성경이 틀리냐고 그래. 틀린 게 아니죠. 자, 4절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무죄한 피를 배반한 죄를 지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참으로 무죄한 피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피는 죄 없는 피니까 누구의 피예요? 하나님의 피죠. 하나님의 피 외에는 우리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능력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얘기하지만 저와 여러분 한 사람을 구원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도 주님은 죽으셔야 됐다. 그러므로 주님은 바로 내가 죽인 거다. 주님이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라는 게 뭔가 하면 주님을 영접하라는 거는요. 내가 receive하라는 건 받아들이라. 먹으라고 그러죠. 주님이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라는 거는 나를 네가 죽여야만 된다. 할 수 없다. 미안해도 상관없다. 너희가 살라면 나 죽여. 생명이 없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근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고, 아, 우리가 식인종이냐 하느냐? 우리가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식인종이냐 그랬어요. 그러나 그 주님의 뜻은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은 영의 생명이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영접했다는 거는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나 제가 먹겠습니다. 마시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게 뭡니까? 주의 만찬이 뭡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거 기억하라 이거야. 내가 주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기 때문에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 그리스도가 믿는 자 속에 다 계셔. 이게 신비야. 신비는 이것이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다. 뭐 예수님의 피가 무죄하다는 거는 뭐 여기저기 많죠. 많이 있습니다. 우리 골로새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14절. 성경을 전체를 다 보면 뭐라고 그랬죠? 성경은 뭐라고요? 퍼즐. 퍼즐이란 말이에요, 퍼즐.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퍼즐을 맞추면 제가 퍼즐을 맞춰보니까 대충 맞춰보니까 뭐 100% 했다고는 제가 장담 못해요. 보통 퍼즐을 이게 한 80%만 맞춰도 딱 나타나죠. 이게 무슨 그림인가. 조각조각 했더니 뭔지 몰라. 뭐 그린 색깔도 있고, 뭐 브라운 색깔도 있고, 하얀 색깔도 있고. 딱 제가 맞춰보니까요. 많이 맞춰보니까, 오, 딱 나타나는데 킹덤 오브 가시더라고. 하나님의 킹덤이 나타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이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이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왕국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멕시코 가서 그걸 가르쳤어요. 설교자들도 하는데 뭐 그냥 뭐 이 땅에서 뭐 서로 화해하고 이 정도만 얘기하고 말길래 그 이상의 거. 지난 금요일 나오신 분들 다 들었죠? 우리 인생의 서론 본론 결론이 뭐라고요? 서론은 이 땅에 70년, 80년 사는 게 서론이에요, 서론. 여러분 책 읽을 때 서론만 읽고 끝납니까? 서론은 아, 내가 왜 이 책을 쓰게 됐느냐? 이 책을 쓰게 된 사연이 있다. 아, 이게 서론이죠? 그거 읽고서 끝나는 사람은 이거는 바보예요, 바보. 서론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본론이 나오죠, 본론이. 아멘, 본론. 그러니까 서론에서 우리가 아무리 고생하고요, 모욕당하고요, 뭐 죽을 고통 당하고요, 망신을 당하고요, 죽을 병에 걸려서 평생을 고통을 하고 투병을 해도요, 이건 서론이야, 서론. 본론이 뭐예요? 휴거와 혼인잔치와 천년왕국. 이게 본론이에요. 이걸 안 가르친단 말이에요, 요즘에. 어제 아이들하고 수백 명 모였죠. 그걸 가르치고 왔어요. 결론은 뭐예요, 결론? 세루살렘? 그러니까 휴거하고 그게 재림과 관련되니까. 천년왕국도 재림과 관련되고. 천년왕국은 지상재림과 관련되고. 휴거는 공중재림과 관련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앞에는 본론입니다, 여러분. 아멘. 본론을 바라보세요, 본론을. 그런 사람은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이제 새 예루살렘에서 주님과, 거기는 태양도 없고 달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영광에 비춰요. 평생 주님과 더불어. 그래서 신부가 신랑에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죠. 주님이 딱 보니까 딱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쏙 들어가 있으니까 마치 그 성류 안에 빨간 속에 우리가 알날이 있는 것처럼 주님의 피로 씻김 받은 사람들이 쫙 뜨는데 빨간 색깔 안에 성류가 성류 하나 안에 주님이 우리 볼 때 하나하나. 세상에 교회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교회가 크다 작다 그럴 거 없어요. 교회는 하나. 쏙쏙쏙쏙 빼가지고 교회 하나. 그래야 주님 만나서 새 예루살렘 가는 거예요. 술래미야처럼. 골로새 1장 13절 보면요. 그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로부터 구하여 내셔서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 주셨으니. 옮길 것이라고 그랬습니까? 이미 옮겨 주셨으니. 우리가 주님 믿는 순간에 이미 옮겨졌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우리 먹고 마시는 게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그게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다. 어제 제가 그랬어요. 천국은 지금 들어간 거다. 지금 들어가야 된다. 죽어서 천국 가라는 말에 속지 말라고. 천국은 지금 가니까 여러분 들어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인바이트 하라고, 초대하라고. 좀 생각해 보세요. 그 뭐 지질이 못 살고 다 인디오들밖에 없어요. 거기 인디오들. 까마잡잡하고 그냥 이 땅에서 소망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형제들은 마약하다가 다 집에 쫓겨나고 버림받은 사람이 뭐가 소망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본론을 얘기하면 너무 좋아해요. 먹고 살기 좋은 사람들은 그런 얘기하면 뭐 저런 얘기하냐 말이죠. 뭐 저저저 라오드기에. 본론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너무 지금이 좋으니까. 좋은 것도 아닌데. 본론을 몰라서 지금 게 좋은 걸로 알지. 옮겨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14절. 우리가 그의 보혈을 통하여 구속, 곧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구속이라는 건 값을 치러줬다. 구속할 때 속자가요. 앞에 조개 폐자가 있어요. 조개는 옛날에 이게 조개 가지고 돈을 사용했어요. 이게. 조개 껍질 가지고 돈으로 사용해서 화폐로. 그래서 중국 어에 보면 속할 때 조개 폐자를 앞에 썼어요. 값을 치렀다. 이런 얘기예요. 이걸 구속이라고 그래. 뭐 감옥에 쳐넣는 구속이 아닙니다. 그건 한자가 달라요. 예. 보혈을 통했다는 건 보혈로 치러줬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았다. 받았습니다. 이미 우리. 아멘. 받았어요.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져도 저와 여러분이 실수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어도요. 죄를 져도 용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유, 사람을 죽였는데요. 아유, 그럴 수가 있습니까? 아, 지는 맨날 사람 비호하면서. 누굴 비호하면 너 살인했다고 그랬어요. 형제를 보고 나가라고 그러면은 저자는 말하면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건 율법 시대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율법시대에 태어났다면 뭐 다 지옥 가는 거지. 이게 뭐 자기 본이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야. 아, 저 사람은 저런 죄를 졌기 때문에 저거 안 되지, 저거. 어? 참말로 내가 그런 죄를 똑같이 죽였는데. 아, 주님의 판단에 보면 뭐 우리 가는 매일하고 있지, 뭐. 남자나 여자나 뭐 그러잖아요. 뭐 여자들은 멋진 남자 그냥 바디빌딩 탁, 뭐, 어우, 야. 저 남자가 데이트하면 저거. 이거 벌써 가늠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아, 그렇잖아요. 남자들도 여자들 말이죠. 뻘거벗고 있는 거 보면은 아, 이러다 가늠하는 거예요 이거. 다 우리 가늠자예요 가늠자. 아멘. 점잔 떨 거 없습니다 여러분. 속을 다 아는데 뭐 하나님이 뭐. 예. 아니 나도 그런데 여러분 안 그러겠어요? 아니 제가 더 낫다는 게 아니라 나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이라 육신은 똑같다는 얘기예요. 육신을 벗기 전까지는 똑같아. 음흉 떨지 말자 이거지. 예. 솔직하자 이거야. 그래야만 죄인들이 여기 와서요. 아, 푸근한 걸 느껴. 아유, 나도 여기 들어올 때 왔구나. 이러는 거야. 뭐 더 이상 다른 데는 찾아올 필요 없고요. 사도행전 20장 28절 한 군데 봅시다. 사도행전 20장 28절.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웠습니다. 이거는 목사들은 한 얘기예요. 목사들 조심하라 이거야. 조심해야 돼. 주님의 양떼들이야. 네 양 아니야. 이들을 위하여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누구 피로? 자신의 피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성도들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지체들은요. 참 하나님의 피로 값지고 사신 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서로 어떻게 돼요?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 지난 금요일 날 로마서 14장에 말하죠. 절대 판단하지 말아라. 내 믿음 좋다가 난 판단하지 말아라. 내 생각하고 틀리다고 판단하지 말아라. 남을 판단하면 누구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로마서 14장. 아, 이걸 녹음하는데 녹음이 안 돼가지고 그냥 못해버렸어. 녹음을 했겠는데 세이브가 안 돼가지고 그냥 버려버렸어. 여러분 듣기 원하시면요. 사이트 들어가서 로마서 14장 한번 들어보세요. 꼭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마땅히 행할 게 우리가 모르고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을 막 그냥 우리가 판단하는 그런 죄를 많이 짓습니다. 이게 모르니까 우리가 회개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회개를 할 길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무제한 피고 하나님의 피입니다. 그래서 그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히브리서에 나오잖아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서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신다. 히브리서 9장 10절. 영원한 구속이 뭐죠? 영원한 거예요. 영원히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또 죄를 져도 영원히 구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면 주님이 씻어주죠. 아, 그럼 생각이 안 난 건 어떻게야? 충청도 말로. 아, 생각이 안 난 건 어떻게야? 상관없어요. 율법 시대면 생각이 나거든 대속물 가져라 했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생각합니까? 남의 죄는 생각하는데 내 죄는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 악한 마음을. 육신이 그렇단 말이죠.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에 한 번 주님 다시 내려오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레위기서 17장 11절에 피에 생명이 있다.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짐승의 피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피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요. 거기. 예수 그리스도 피는 하나님의 피다. 예수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 피를 마신 자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영원한 피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들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들어온 말씀들 거기에 대한 응답을 하여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감사할 것은 감사하고 이렇게 함으로 점점 우리가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의 혼이 정결케 되어서 사도 요한이 증거한 것처럼 그가 정결한 것처럼 그를 바라는 자들도 그가 정결한 것처럼 자신을 정결케 한다. 다른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게 아니라 자신을 정결케 한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하여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이런 마지막 때에 주님이 오늘 오시더라도 아 옷이 없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주님 볼 때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주님 옷이 없어서 주님 내가 하는 일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옛날 야베스처럼 이런 기도를 드려서 응답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